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 눈에는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셨다,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선지자로서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어울리시는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불만과 공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 세 개를 들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 성경 봉독에서는 앞에 있는 이른 양의 비유 한 가지밖에는 봉독을 하지 않았죠. 다 읽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세 가지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른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근데 그 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죄인들과 어울리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양 100마리를 키우는,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냥 그 양을 생계수단으로 그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굉장히 헤매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산에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든지 산에 두고든지 그곳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나머지 99마리 양보다 그로 인해서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리와 99마리의 묘한 대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한 마리와 99마리.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 목자가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그의 재산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한 마리와 99마리 양은 99대 1이라는 그런 비율로서 99가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불이 있고 99불이 있다. 그러면은 99불과 1불은 어떤 차이겠습니까? 1불은 99분에 비하면 그냥 99분의 1일 뿐이겠죠. 그것이 그냥 가치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명 중에 한 자녀, 9명의 자녀와 한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명의 자녀는 9명의 자녀의 그냥 9분의 1만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돈이라면 99분의 1의 가치밖에 없지만 그것이 만약에 정말 자녀라고 한다면 한 명의 자녀는 9분의 1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9명의 자녀나 한 명의 자녀나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전단지에 보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TV에 보면 잃어버린 자녀를 뭐 찾고 있는 부모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자녀를 뭐 3개월, 6개월 찾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10년 넘게 그 자녀를 찾아나서는 그런 부모들도 가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예전에는 미아가 발생했을 때 그 미아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잃어버린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뭐 고아원이라는 이런 데가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에 뭐 고아원 한 군데 아이가 들어가 버리면 그 아이를 찾으려면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다 돌아다녀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뭐 자세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고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다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에 잘 인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찾을 수 없는 정말 구석에 있는 그런 고아원까지 수소문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TV에서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한 자녀를 찾아 나서게 되면 그 부모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겠습니까? 형제자매가 있겠죠. 근데 그 형제자매를 제대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자녀만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가 만약에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잃어버린 자녀는 한 몇 개월 찾다가 포기하고 남아있는 자녀라도 열심히 정말 정성껏 그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두 명, 세 명의 자녀도 너무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두 명, 세 명 되는 그 형제들을 집에 두고 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 그 목자의 심정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목자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창기들과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를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잃은 양, 바로 그것은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런 양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바로 그런 양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데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이것 역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면 그리고 뭐 목자가 가까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목자의 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우리가 한두 번쯤은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뭐 다른 사람 얘기 같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 경험담인데 제가 1년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그 렌트 디파짓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디파짓을 돌려받았는데 그분이 수표를 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체크를 써준 게 아니라 현금을 주셨어요.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서 현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디파짓을 받고 교회에서 디파짓을 내준 거기 때문에 교회 디파짓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막 이사 오는 중간에 그걸 받았으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잘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그것을 잘 보관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집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그 돈을 어디다 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뭐 하여튼간에 정말 열심히 우리 집 식구가 총동원해서 그 아마도 그 돈이 안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방을 정말 이잡듯이 막 이잡듯이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하루만 찾은 것이 아니라 며칠을 걸쳐서 심지어는 그 돈을 찾아내면 100불의 상금을 준다 이렇게 상금을 걸어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막 엄청 열심히 찾았거든요.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아마도 우리가 이삿짐 하면서 막 쓰레기 버리면서 이게 같이 버린 게 아니냐 막 별 생각을 다 들었죠. 근데 그 돈을 이제 교회 갚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한꺼번에 또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교회 가서 또 사정을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돈을 잃어버렸다. 근데 아마도 분명히 다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만 잠시 좀 유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양해를 구했더니 또 교회 측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그냥 좀 안심을 했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은호방에 있었던 여행 가방 속에 그 돈이 있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찾게 됐어요. 그 돈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 깨름칙한 마음 그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순간에 확 사라지면서 정말 기뻐했던 그래서 정말 기뻐가지고 우리 집 식구가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걸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정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늘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고 그 잃어버린 돈을 찾았을 때에 정말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 돈을 찾았는데 또 잔치를 벌이면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찾아졌을 때 이렇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재산 미리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을 미리 달라는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에게 미리 재산을 띄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외국에 나가서 그것을 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본래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려고 재산을 미리 상속받았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잘 불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해서 나중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려서 아버지 품에 있어서 더 배울 것도 많은데 일찍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버지 품을 먼저 떠나고 그리고 너무 일찍 능력에 비해서 많은 과도한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탕자 이야기가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우리들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가끔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전혀 없으십니까?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보살핌과 지도하심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아버지의 품에, 아니 아직이 아니죠. 이미 아버지의 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탕자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탕자 자신은 자신의 잘못의 이유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바로 아버지 품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 라는 사실을 탕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그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깨닫는 데만 그친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깨닫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서 열매로 맺어질 때만이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탕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재산도 불리고 성공해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성공하고 자기 스스로 승리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자 그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훌륭함은 자신이 아들임을 깨달은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자신이 아들이지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가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끌어안고 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 탕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시 아들의 위치로 높여주고 바로 그로 영광을 받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탕자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지만 낮춘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아들의 이 뻔한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그 아들이 미리 재산을 받으면 분명히 실패할 걸 아버지가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놔두고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의문을 이렇게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으셨는데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바로 이런 질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거든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탕자의 비유에 비추어 봐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아들이 비록 내가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실패할 것을 아버지는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물려준 이유는 그 아들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비록 실패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용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주셨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상거가 먼데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며 아들로 맞아준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까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백날을 전도해도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도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로서 잃어버린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영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목자로부터 또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자로부터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부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목자와 같은 돈을 잃어버린 여자와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찾는데 그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길을 잃어버린 양과 허랑방탕한 아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아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양을 번쩍 안고 들어오면 됩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으면 돈을 그냥 집어들면 돼요.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은 발견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번쩍 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제로 데리고 온다면 조금 있으면 또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을 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비인격을 대하는 것은 강제로 하면 되고 그냥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만 인격을 대하는 것은 내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격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으로 대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면 돼요. 그냥 강제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하면 이 세상에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강제로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지만 그 아들을 강제하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런 바로 아버지의 심정처럼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강제라든지 물리력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유익을 깨달았듯이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 복을 깨닫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하고 깨닫게 인도할 뿐이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해야 할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의 친척들부터, 나의 친한 친구부터, 우리의 이웃부터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예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더 그런 분들에게 사랑으로, 인내로서, 희생으로서 바로 그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했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지만 바로 그 영혼이 정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라도 산에 두고라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양, 그런 양이었고 바로 그 영혼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찾아야 될 그런 드라카마였고 그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